초막절 축제. 스페인에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당시에 알려진 모든 나라로부터 사람들이 참여했으므로 예수께서 공개적인 복음 전파를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하기에는 이 초막절 축제가 가장 이상적인 기회였다. 이 축제 때에는 사람들이 대체로 집 밖에서 나뭇잎으로 덮은 초막에서 살았다. 이것은 추수하여 거저들이는 축제였고 곧 가을이 되고 서늘해지는 시기였으므로 겨울이 끝날 때의 유월절이나 여름이 시작될 때의 오순절보다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더 널리 참여했다. 말하자면 사도들은 마침내 주님이 이 땅에서 자기 사명에 대해 온 세계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됐다. 이것이야말로 최고 축제였는데 다른 축제들에서는 드릴 수 없는 어떤 희생제물이든지 이때에는 바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는 성전 헌물을 접수하는 행사였으며 종교적 경계에 장엄한 제례도 있었지만 휴가를 즐거워하는 것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때에는 민족적 기쁨, 희생제물, 레위인의 영창, 그리고 제사장들의 은백색 트럼펫에서 나오는 장엄한 경적 소리 등이 함께 어우러졌다. 밤에는 여자들의 뜰에서 밝게 타오르는 거대한 촛대들과 성전뜰 근처에 서 있는 많은 횃불의 현란한 빛이 성전의 인상적인 모습과 순례자 군중을 밝게 비쳤다. 이런 즐겁고 거룩한 광경과는 대조적으로 험상궂게 내려다보는 로마의 안토니아 성곽을 제외하고 전체 도시가 화려하게 장식됐다. 그리고 로마의 속박을 언제나 생각나게 하는 이 성곽을 유대인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축제 기간에 이방에 이른 게 국가를 상징하는 이른 마리 향소를 희생제물로 바쳤다. 물이 흐르도록 하는 예식은 신성한 영이 흘러나오는 것을 상징했다. 물러하는 예식은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해돋이 행진에 이어서 행해졌다. 경배드리는 자들은 은백색 트럼펫이 연속하여 소리를 내는 동안 이스라엘의 뜰에서 여자의 뜰 쪽으로 이어진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갔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뜰을 향해 열린 아름다운 문을 향하여 신자들이 행진했다. 그들은 여기서 서쪽으로 향하고 영창을 반복했고 상징적인 물을 향해 계속 행진했다. 축제에서 마지막 날에는 거의 450명이나 되는 제사장이 같은 숫자의 레위인과 함께 집례했다. 날이 밝으면 그 도성 각처에서 순례자들이 모여들었었고 각자 오른손에 도금향나무와 버드나무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왼손에는 사람마다 낙원 사과 곧 시트론 열매, 즉 금단의 열매를 쥐었다. 이 순례자들은 이른 아침 예식을 위하여 세 무리로 나뉘었다. 한 무리는 아침 희생 예식에 참여하려고 성전뜰에 남았으며 다른 한 집단은 희생제단을 장식하기 위하여 버드나무 가지를 자르려고 마자 가까이까지 예루살렘 아래쪽으로 내려갔고 그동안 셋째 집단은 성전에서 대열을 지어온 백색 트럼펫 소리에 맞춰서 행진했는데 상징적 물이 들어있는 금주전자를 손에 든 물 담당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오페를 통과하여 실로암 근처로 나아갔고 거기에는 수문이 있었다. 금주전자가 실로암 연못에서 가득 채워진 후에 행렬은 다시 성전으로 향하여 수문길로 들어가서 곧바로 제사장들의 뜰로 갔는데 물주전자를 든 제사장은 축배봉헌을 위한 포도주를 들고 있는 제사장과 거기서 만났다. 그리고 나서 이두 제사장은 제단 받침대까지 이어지는 은깔대기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고 주전자에 들어있는 것을 그 속에 쏟아 부었다. 포도주와 물을 붓는 이 제례가 이행되는 것이 모인 순례자들에게 신호가 되어 레위족과 교독하여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낭송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구절들을 반복하는 동안 그들은 손에 든 다발을 제단을 향해 흔들곤 했다. 그 다음에는 그날의 시편을 반복하는 것과 연계하여 그날의 희생제례가 이어졌고 마지막 축제일의 시편은 82편이었고 5절부터 시작됐다.